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한절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멘. 이중 국적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전에는 한 사람이 이렇게 두 종류의 국적을 가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는데 이민자들과 유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이중 국적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2010년부터 65세 이상 이렇게 된 사람들에게 한해서 복수 국적을 허용하였고 또 앞으로는 55세까지 허용 연령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대가 이렇게 변하였어도 한국에는 이중 국적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 민족을 강조하는 국민 정서에다가 또 병역 문제까지 연결돼 있다 보니 이중 국적을 상당히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이중 국적자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이 신자들의 국적이 하늘 나라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 우리가 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 학자들에 의하면 이 주기도문의 핵심 청원을 두 번째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청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이 구조상 중앙에 있는 이 하나님을 위한 청원이 핵심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의 청원이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의 청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청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이 간구와 청원을 바로 핵심 청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주기도문에서 핵심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곤광 복음서를 보면 여러분이 잘 알 수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에는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55번이나 나오고 그래서 한 장에 한 번꼴로 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또 마가복음은 총 19번이 등장을 하는데 계산해 보면 평균적으로 매 장마다 등장을 하는 셈이고 또 누가복음은 44번으로 역시 마태복음과 같이 한 장에 두 번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공생애와 사역을 말하고 있는 공간 복음서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자주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과 끝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기까지 이 40일을 이 땅에 계시면서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함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에서 이 하나님을 위한 청원이 핵심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전부였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한 나라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합니다. 바로 국민, 또 영토, 주권입니다. 나라를 구성할 국민, 그리고 그 국민이 살아갈 영토, 그리고 그 국민과 영토를 다스릴 주권이 그 나라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소들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주권입니다. 일제시대 때에 우리는 나라를 빼앗겼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그때는 분명 영토도 있었고 또 국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빼앗겼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주권을 빼앗겼으니 나라도 빼앗겼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권이 있어야 영토를 장악하고 또 국민들도 그 안에서 자기의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주권을 빼앗겼으니 나라도 빼앗겼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권, 즉 하나님의 왕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영토가 없고 주권이 없어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였고 또 가나안 땅이 애굽의 노예였고 또 땅도 없는, 그래서 애굽에 종속되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탁 하고 나타나시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만 있다면 국민도 영토도 문제가 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왕권, 즉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로 번역된 이 헬라어를 보면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본문에서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이 통치 그리고 다스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오시며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땅을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간구하는 청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로 인해서 나라를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다윗처럼 영토를 탈환하고 적들을 몰아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오냐라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각 차이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적들을 몰아내고 영토를 넓혀서 강한 나라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도 다윗처럼 영토를 넓히고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어줄 강력한 군사적 힘을 가진 왕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했던 메시아는 외세를 몰아내는 왕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의 죄를 해결하는 왕입니다. 죄의 노예가 된 세상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로 이 사탄의 세력, 죄의 세력들을 물리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창녀와 세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끝장내셨습니다. 더 이상 죄와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세상에서 어떤 국적을 갖든지 아니면 어떤 땅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통치자에 대한 이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다는 이 말은 나의 통치자가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나라가 바뀌면 역시 통치자도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통치자가 일본 천황으로 바뀐 것처럼 나라가 바뀌면 통치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다스리던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내가 다스리고 통치했던 그 통치권이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이양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통치권자가 바뀌면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동안 내 것이라고 여겨왔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질, 경력, 자녀, 명예, 건강 등 지금껏 내 것이라고 여겨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전에도 내가 가졌던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되자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되었고, 그 전부가 하나님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된 사람은 감사에 매우 민감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셀러리나 아니면 비즈니스로 번 소득 또는 연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령 여러분 중에 월급을 예를 들면 월급을 받으면서 사장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감격하며 받는 분은 정말 없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월급은 내가 일한 대가로 받는 당연한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월급에 대해서 그렇게 잘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수고해서 당연히 내가 받은 돈이라고 생각하니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다라는 마음도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내 것이 되었으니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은 어린 아이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막내 아이가 3살 좀 넘었을 때 같은데요, 그때 가위질에 한참 재미를 들렸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한국에서 공수해온 굉장히 귀한 색종이를 마구마구 자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아까운 색종이를 이렇게 함부로 자르면 어떡하냐? 라고 하니 이 녀석 하는 말이 아빠, 이거 내 거예요. 엄마가 나 줬거든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3살 갓 넘은 어린아이가 내 것은 내 마음대로 해도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시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진리를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내 것이라면 남들에게 피해만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 마음대로 해도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해도 좋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 많은 것들 중에 물질이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재산인 동시에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 돈 가지고 뭐 내가 쓰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우리도 그 생각에 크게 반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뿐만이 아니라 모든 물질 자원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 세상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 색종이를 자기 마음대로 잘라버리는 3살 어린아이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돈뿐이겠습니까? 시간은 또 어떻습니까? 시간이야말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쉽게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돈은 헌금을 통해서 우리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되는데 돈은, 시간은 그러한 장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 시간이니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의 하루 24시간이 뭐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을 만큼 넉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집안일도 또 직장일도 함께 해야 되는 요즘 같은 때는 정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듯한 와중에도 얼마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각자가 분명한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신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시간이 없다 생각하면 자동적으로 자르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책 제목을 들어보셨습니까? 책 제목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입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너무 바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주신 시간이니 그 시간을 분명히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으로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이면 분명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 저 책의 요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모든 것, 심지어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길 애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엇이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려 할 때 우리는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분명히 그분의 법과 식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내가 알고 또 내 안에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는데 내 사는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내 입술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갈등하며 부딪히며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대사도였던 사도 바울 역시도 하나님의 법과 이 자신의 법, 마음의 법 사이에서 갈등하며 싸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싸움의 특징은 휴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든 내가 이기든 둘 중 하나가 이겨야 합니다. 둘 중 하나가 분명히 싸움할 때마다 죽어야지만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본회퍼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한다.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살면 그리스도가 죽는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은 분명히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인생의 왕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자기 생명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죽여야 하는데 자신을 죽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여야 자신을 죽일 수 있고 그래야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지 않고는 자기를 죽일 수 없고 자기를 죽이지 않고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당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여러분과 저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보셨듯이 사도 바울 역시도 굉장히 해결하기 힘든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그의 고백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곤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비참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대사도도 자신을 죽이지 못하는 것이니 야 나는 참으로 비참한 존재구나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정도면 우리는 싸울 엄두도 안 내고 못하고 도망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계속 추적해 보면 흥미로운 것은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탄식으로 끝을 맺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7장 25절에서 8장 2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바울의 고백이 비참한 자기 절망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비록 자기와의 싸움에서 거듭된 패배를 할지라도 이 마음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죄를 미워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싸움에서 진다고 나 이제 안 해 라고 포기하지 않고 싸움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 그 자신 더욱더 덤벼드는 자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싸움에서 비록 질지언정 그 싸움 자체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이상 이미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움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쫓는 그래서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비참한 삶을 사시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나를 내려놓게 되는 것이고 이것만은 도저히 놓을 수 없다 꽉 움켜잡던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바로 십자가의 사랑 때문입니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에게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말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불신자들도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툭하면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좀 과하게 살았다 그리고 좀 무리하게 살았다라고 한다 싶으면 이제는 좀 내려놓겠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절대 자기가 손에 쥔 것을 내어놓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목적하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목적하는 것을 손에 딱 쥐었다 생각하면 이 손을 펼쳐서 내려놓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에 쥔 것을 딱 한번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때가 바로 자기 앞에 자기의 손에 쥐고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앞에 더 귀한 것이 있으니 자기 손에 있는 것을 풀고 그것을 잡으려 손을 펼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감추인 보화 비유를 한번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소작인이 남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한 행동이 불이 나게 집으로 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이 묻힌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만일 발견한 보화가 자기 소유보다 더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면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발견한 보물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보다 훨씬 값진 것을 알았으니 그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그 보물을 사고 움켜잡은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모든 소유를 팔게 만들었던 보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불교처럼 우리 안을 비워내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자비로 내 자신을 채우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로 나를 채워야 하니 나를 비워야 하고 또 나를 비워야 하기 위해서는 나를 포기해야 하고 나를 포기하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 내 생명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과정, 즉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을 은혜로 채우는 과정을 고행이라고 하지 않고 은혜의 여정인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삶은 자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지, 그리고 내 인생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온통 관심은 왕이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내가 얼마를 가졌든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를 인정받았든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존 파이퍼 목사님 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읽어드립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든지 죽든지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인만 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분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